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흐름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나의 문제와 나의 갈등이 말씀 속에서 정답과 해답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현장에 빛과 소금되게 하옵시며 썩어가고 나의 이권과 타락으로 흘러가는 우상과 점술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소명과 천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약간 후대 사람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여러분 이제 성경책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욥을 우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지명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명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맏아들의 이름이 우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스라는 지역은 지금 사해바다 동남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편에 살았다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 살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죠. 즉 욥은 이 우스 지역에서 아브라함 시대보다 조금 후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신앙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혼란과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야곱의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열두 형제들이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머지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만 애굽에 들어갔지 나머지 데라의 자녀들, 그 친인척들은 팔레스타인과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욥은 욥과 이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토론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나하마 사람 소발, 여기 대만, 수하, 나하마 이 지역이 다 그 근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추적을 다 해보면 친인척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상당히 어느 정도 우상을 섬겼지만 믿음의 분위기를 다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만 애굽으로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욥과 그 친구들이고 나중에 엘리우라는 그 인물도 이제 엘리우는 누구냐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우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 아버지도 추적해 보면 그 친인척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그 엘리우가 대신 왔다가 옆에서 토론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참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고난 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참 좋은 것은 이 땅이니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아름답고 좋고 작품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즐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천명으로 생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질문을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안 했나요? 대부분 욥을 너무 믿으셔가지고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이 원망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주님 앞에 대드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욥기가 42장이기 때문에 쭉 이번에 읽으면서 어떻게 짧게 핵심을 전할까 저도 무척 계속 읽으면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아마 제가 준비하는 것을 다 하려면 저녁 예배하고 연결, 오후 예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생략을 해서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또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레마를 발견하는 또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 후대와 현장에서 같이 포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욥이 고난받은 기간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안 좋은 친구가 됐는데 처음에는 올 때까지는 좋았어요. 7일 동안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같이 굶었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좀 과장법 또 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7일 동안 같이 티끌을 뿌리면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아마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했대요. 여러분 많은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정말로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찾았고 또 양육했고 함께 세계복음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 응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욥이 받는 고난의 기간을 보통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70인 역에 보면 거기에 각 주에 욥이 240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고난받은 후에 140년을 살다가 4대까지 보고 죽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욥은 그 모든 축복을 고난받기 전보다 고난 후에 다 두 배로 받았잖아요. 두 배로. 그러면 수명도 두 배라고 생각을 했을 때 140이었다. 그럼 고난받았을 때 나이가 70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70. 그러니까 70보다 두 배, 140년 살았어요. 그럼 70하고 140년 더하면 210살이 돼요. 지금 산수입니다. 수학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데 210살이 됐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240살까지 살았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죠? 3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풀었을 때. 근데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은요, 7일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말도 나오고요. 여러 달 동안 내가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달까지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유추하기를 여러분 한 6개월 동안 고난당했다고 그렇게 대단한 고난입니까? 아무리 심한 고난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두 배로 축복받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0년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 증거로서 욥의 부인이 쓴 글이 또 있어요. 과거에 다른 사본에 나와 있는데 그 우리는 보통 어거스틴도 무슨 말을 했냐면 욥의 부인은 사단의 수종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어. 거기다가 내가 힘들게 난 자녀 몇 명이에요? 욥이 난 게 아니잖아요.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내 귀퉁이를 동풍 바람을 부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압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먹여 살려요? 본인이 나가가지고 품꾼으로 일을 하면서 욥의 병 수발해야지 뭐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입장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입장에서 이렇게 살려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나쁘지 않다. 근데 증거가 뭐냐? 아 그러면 욥의 아내가 큰 잘못을 안 했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마지막에 제사를 지낼 때요 친구 세 명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지 욥의 부인도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 또 한 가지 다시 열 명의 자녀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욥의 자녀가 사망한 자녀가 10명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20명을 안 드리고 안 주고 10명만 줬을까요? 그럼 우린 널리 알려진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을 그 자녀의 축복도 그렇게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욥기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욥기가 좀 4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요약해드리고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그 언약들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1, 2장은 의로운 욥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서 여러분 1, 2장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켜서 그러느냐, 또 천국 회의를 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느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분이고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욥은 고난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욥은 3장에서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3장 내용 전체는 뭐냐면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는데 어떤 설교자들은 그런 내용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은 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를 모태해서 내가 모태해서 죽었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욕 안 하셨어요. 나중에 가서는 직접적으로 대들었지만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서 왜 내가 태어났는고 그러면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만드셨는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거나 또 간접적으로 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뒤에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욥의 마음속에는 이 다른 인생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훌륭했는데 욥에게서는 앞으로 한 번 더 도약해야 되는 그 신앙의 수준이 있었다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4장부터 32절 1장까지는 욥과 또 그 세 친구 엘리바스,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소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격렬히 논쟁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의 논지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니까 욥아 당장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욥은 말하기를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4장부터는 엘리바스라는 첫 번째 친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너 죄 때문이 아니야.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역사를 뒤져봐도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죄 지은 이유, 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이실 짓고 하렸다.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장 7절에 한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바스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욥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더 열받잖아요. 그리고 또 잘난 척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라로 왔는지 스트레스 주로 왔는지 욥은 이때부터 혈압이 올라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 5장 8절 그래서 원래 가만히 더 두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친구가 더 화가 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대화 중에서 더 원망하는 그 농도가 더 깊어졌죠.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 나중에 선은 이루었지만요. 자, 5장 8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너같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다. 잘난 척하지 않겠다. 회개하겠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다. 자기가 더 믿은 좋은 것처럼 굉장히 열받잖아요. 화가 나고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첫 번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이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주신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였지만 사실은 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내 진실을, 내 진정한 믿음을 너는 이해 못하니?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6장 9절에 9절과 10절이죠.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거요.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런데 6장 10절이면 그러할지라도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러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지켰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분은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아브라함이 그 말했던 이야기, 그 나홀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던지는 친구들의 옳은 말이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옳은 말이 참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옳은 말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옳지 않습니까? 옳은데 안 되고 힘든데 거기다가 또 옳은 말을 하니 그게 더 힘들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거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힘을 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실수를 보만할 때가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교리고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도덕이에요. 6장 여러분 한번 성경책 교회 오시면 좀 성경책 가져오시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찾으면서 보면 훨씬 좋습니다. 욥기 6장 25절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을 많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6장 10절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까 옳은 말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옳은 말을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을 주는 말을 하세요.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옳은 말은 쉬워요. 그냥 이렇게 지적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은 쉬워요. 그러나 살린 말을 하려면 10배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그리고 말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고 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 수하 사람 빌다는 너와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합니다. 이건 나를 욕하는 것은 좀 괜찮은데 자식을 끌어들여?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냥 이렇게 깔려 죽었어요. 그런데 너희의 자식도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니 나 때문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게 혼란스러운데, 거기다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일장에 보면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혹시라도 잘못을 할까 해서 제사까지 지내고 예배까지 지냈는데 벌받아가서 죽었다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8장 4절에 이제 빌다시 하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버려두셨대요. 주께 만들었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요절. 이 요절이요,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빌다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끄트머리에 했던 말이 이게 뭐냐면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아니고 빌다시 그 욥을 비판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정말로 잘못했고 욥의 자녀들이 정말 잘못했다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죠.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옳은 말을 하잖아요. 또 내가 다시 회개해. 지금 이렇게 다 망하였더라도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너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녀의 죄까지 회개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창대하게 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욥이 들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런데 모든 식당에 가면 이게 붙어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예. 그런데 또 가가지고 이거 막 옳은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원래 좋은 말 아니니까 띠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예. 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겸손하게 해 주시면 또 뗄 필요도 없고요. 자기의 신앙에 성경은 또 이렇게 구분적으로 뽑아내도 되거든요. 예. 이 말씀은 빌다시 욥을 훈계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즉, 빨리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은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빌다스의 말에 대하여 욥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과 누가 옳은지 재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다고. 이제 이런 말을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도 속을 까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니까 욥이 뭐라냐면 하나님과 재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겁하다 이거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데 끌어내려가지고 같이 재판할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막 가는 거죠. 거의 9장 32절에 그거입니다. 하나님인 나처럼 사람이 아닌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재판 변호사도 그런 판사도 없다는 거예요. 검사도 없다는 거죠. 이제 정말로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욥의 입장은.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실적으로 불평을 토로하고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10장 1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믿음이 훌륭하고 나는 의롭고 기뻐하고 모든 게 주님 뜻입니까? 수용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화가 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고난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8절까지 봤는데요. 자, 욥이 불평을 했나요 안 했나요?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불평을 토로하고 이제 단어도 나와요. 불평했어요. 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정복해야 되고 나의 힘으로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나는 메말라 죽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있을 때 문제도 어려움도 다 이기고 결국은 탑에 서밋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패도 과정이에요. 느려지게 돼요. 다음으로 욥기 11장에서는 세 번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회개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참 억울해가지고 무슨 말을 막 했는데 옆에서 뭔 말이 그렇게 많니?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들어주는 것만도 치유가 되는데 뭐가 막 문제가 있으면 막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참 제일 어려운 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소발이.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소발. 이렇게. 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제답이 없으리.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너 왜 말 많이 하니?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말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거기서 나의 정당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회개하면 소발이 말하길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다른 친구들과 같은 똑같은 논지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4절에 한번 보면은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그렇잖아. 너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결국 화가 나서 반박을 합니다. 너희만 똑똑하고 잘났니? 너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도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장 2절에 13장 2절입니다. 13장 넘어가서 13장 자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이제 거의 막 나가는 건 수준이 너가 우리가 싸움할 때 그러잖아. 무슨 말 막 하면 싸움할 때 너 다 알아 다 알아 너가 아는 거 다 알아 나도 알아 아는 건 뭐 말해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 상황이 돼버리면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천재적인 친구들이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대화예요. 논쟁에. 그런데 갑자기 무식해져 버렸어. 이분들이 왜? 감정이 부딪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욕과 새 친구들의 논쟁은 비슷한 주장으로 31장까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부 새 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젊은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제가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엘리후였습니다. 젊은 엘리후. 엘리후가 참 열정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화내는 수준이 좀 달라요. 욥이 화내는 것과 친구들이 화내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 젊은 신들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정의감이 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노인이죠. 이렇게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내가 어리지만 여기서 끼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끼어들게 됩니다. 소발은 토론을 하면서 이제 빌닷은 나중에 가가지고 말을 조금만 하고 소발은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세 번째 토론은 욥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욥의 논리가 너무 맞고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때 욥이 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이제 엘리후가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32장 1절로 5절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로 5절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잘못일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이런 열정이 없으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렘넌트 엘리후는 기성세대들의 한계를 보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주장은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길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토론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합니다. 실력 있고 젊은 렘넌트가 일어날 때 모든 말다툼과 신학적인 갈등도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러한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후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잘못을 꾸지람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냐면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전체를 정리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사역을 끝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장하는 논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논지를 펴시면서 좀 비겁한 방법을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당신이 사탄을 시켜서 그랬다는 말은 없고 오직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너의 지식과 의를 주장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논지를 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오리발 내밀고요. 누가 권한을 어려움을 줬어요. 누가 싸움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봐 한마디라도 미안하다. 사실은 나의 깊은 뜻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예 시침이 탁 내시고 폭풍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여봐 너가 아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70가지 천지창조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여러분 그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천문학에 대해서 생물학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공룡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마치 동문서답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을 막 논지하다가 밀리면 네가 아버지한테 그럼 그 다음에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데 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저랬어. 그 필요가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무술을 했는데 김정은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설명합니까? 안 하잖아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결정권자 탁 밀고 나가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불평이 나오고 혹시 욕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좀 우리가 뭐 이해가 막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셨고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결국은 모든 것을 두 배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질구레한 설명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욥기 38장부터 41장에 창조 과학에 대한 70가지 강의 질문을 하죠. 욥한테 너는 뭘 아느냐? 너는 뭐를 아느냐? 70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욥기를 쭉 들으면서 창조 과학자들이 다 박사님들이잖아요. 공학 박사들, 생물학 박사, 의사들 다 그분들이 쓰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욥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욥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셨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은 욥기에서 빙하시대를 찾아내셨더라고요. 정리를 잘 하셨어요. 어쩌면 전문가시구나. 어떻게 욥기에서 빙하시대의 근거를 찾아낼까. 그러면서 거기에 공룡도 나오고요. 어떤 분은 공룡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딱정벌레가 있는데 그 딱정벌레가 입에서 불이 확 나온대요. 그 딱정벌레를 어디서 어떻게 찾았는지 찾아가지고 욥기에 나오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박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욥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조금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로 써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들이 욥기를 통하여 발견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의 욥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쭉 처음에는 욥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몇 번 한 열 번 읽다 보니까 거기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려 아무 죄가 없었는데 죄인으로 인정받아자. 아,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구나. 정말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을 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실수한 친구들에게 욥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친구의 잘못까지도 대신 제사를 지내준 그.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그 시대가 그 욥이 아브라함 그 근방의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고 욥이 직접 족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 시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는 제사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이유 근거 중에 하나를 욥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의 세 친구는 인간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틀리지 않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학과 교리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적인 사랑과 우정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정죄하면 안 되십니다. 살리는 일을 하셔야죠. 말씀으로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실천을 해야죠. 사랑을 해야죠. 네 번째로 욥은 세상적으로 완벽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또 한 가지 욥기를 통해 있어 이해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결국은 욥처럼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계획은 뭡니까? 정금같이 더 멋있게 온전하게 되기를 말해서 막 훈련, 참 불시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기고 정금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는 뚜렷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의 영적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깨닫는 그 깊이와 넓이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이것을 너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론적인 거였는데 그 창조 과학에서는 허블 망원경이 생기면서 삼성이라든가 여기 묘성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 묘성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일곱 개의 별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200개의 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단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에는요 이미 그게 떨기나무같이 돼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별이 아니었다는 게 욥기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과학 박사들은 야 그때는 귀로만 듣더니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확대해가 보니까 눈으로 같이 확실히 보이네. 예, 과학적인 과학적으로도 물론 성경은 과학서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을 앞선 과학을 능가하는 책인 줄 초월하는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들은 이제 엘리우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욥기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엘리우였을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서를 누가 기록해서 남겼느냐? 욥이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누가 편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서 앞부분에 보면 옛날에 점토판에 기록했던 그런 내용 근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점토판이 하나 만들면 그 위에다가 길가메시 서사시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욥기 안에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 시대에 성경에 보면 또 철필로 기록하고 싶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철필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토판에 기록했던 그런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그런 내용들이 후대에 계속 이어져서 욥기서로 이렇게 정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이제까지 뭐 다른 주장들도 많지만요 공통된 의견인 것입니다. 바로 엘리후가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던 렘넌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어른들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욥처럼 모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일날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교로 듣지 말게 하시고 또한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붙잡고 적용하고 또한 실천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역민족 세계를 살리는 참 복음 전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